오늘은 공동체를 위한 정직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살인사건 또는 미제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바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일 것입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참 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그가 범인으로 잡혀서 그 사건이 이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그 잡힌 분이 그 수감생활 한 20여 년 하고 이후에 재심을 통하여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09년도인데요. 미제 사건으로 다시 분류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2019년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춘재라는 인물이 자신이 살인 사건의 진범이다라는 이 진술을 토대로 또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제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이 미제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 사건입니다. 시체는 있는데 그 범인의 목격자도 없고요. 그리고 그 범인이 지금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본문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목격자도 없고 또 어떤 수사기법으로 또 범인을 찾지 못할 때는 이제 미제 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는 미래에 발전된 수사기법과 그리고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그 문제를 이제 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미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고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 주검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성읍을 이제 찾습니다. 이 거리를 재는 거죠. 여기서 장로들은 각 어떤 그 지역의 그 연로한 연장자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재판장들은 각 지파에서 선출된 그런 재판장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주검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성읍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찾고 난 이후에 3절과 4절 보면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에게 가서 1차적인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메지 않은 암 송아지를 데려다가 한 번도 밭을 갈지 않은 땅에, 그리고 물이 항상 흐르는 그 골짜기에 가서 이 암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그리고는 그 암 송아지의 목을 꺾고 난 이후에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살인범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1차적 책임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골치 아픈 사건의 1차적 책임이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로들이 이 주검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1차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주의가 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또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화된 현대 사회에서 오늘 이 본문이 설명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죽음의 그 시체의 최초 발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경찰이나 응급구조대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체를 발견한 사람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법적 의무를 넘어서서 사람이라면 사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시체를 발견한 최초 발견자가 이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 알리지 않거나 또는 경찰에게 알리지 않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그저 그것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아니라 이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죠. 만약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초 발견자가 그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인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죽음과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죽음을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이유로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사회 공동체의 정의와 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회 공동체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동시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단적인 살인사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치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려운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본능이라는 거죠. 공동체를 본다라는 것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각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범인이 없고 그리고 목격자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 책임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로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고 부리지 않는 이 암송아지를 항상 물이 흐르는 곳 그리고 한 번도 이 농사를 짓지 않은 그 땅의 골짜기에 가서 이제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속과 속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송아지가 특정할 수 없는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그 흐르는 물에 이 피를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죄가 다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인데요.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송아지가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송아지가 무슨 소위 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과 절차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특별히 생명,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달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냥 죄를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은 이 레위 자손들이 참관인 역할을 합니다. 1차적 책임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최종적으로 이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 책임은 가장 가까운 거리의 장로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있지만은 궁극적인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장로들은 이 목을 꺾은 후에 그 위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해야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다. 사해 주소서. 그리고 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장로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죽음이 이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 사람의 존엄과 생명에 달린 문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모든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사람은 늘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했을 때는 그 사건이 나 개인과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서로가 연결되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과 21절을 보시면은 패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완악하고 또 이렇게 방탕한 이 아들, 부모의 훈계도 듣지 아니하는 이 아들을 부모가 이 성문에 끌고 나와서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이 아들이 패역한 아들이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라 라는 이야기를 18절에서 21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법에서 보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가라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고약한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성문 앞에 끌고 나왔고 그리고 장로들이 얘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돌을 가지고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던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쉽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잘 됐다. 평소에도 저 친구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회에 아주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일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또 동네에서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행동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는 아니지만 그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가정이 나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요. 구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옳은 일, 바른 일 이렇게 또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가 적용적인 용어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은 왜 나랑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은 여호와 앞에 옳은 일이다. 여호와 앞에 정직한 일이다. 여호와 앞에 의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존엄과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나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고요,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과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신명기 21장의 끝을 보면요, 22절과 23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21장이 이 끝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딱 누가 연결이 되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송아지가 특정할 수 없는 이 살인자를 대신하여 속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각자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과 나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간의 연관은 없지만 반드시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손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찬을 했죠. 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한 범죄자를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의 범죄로 봅니다. 어찌 너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에 어떤 이 특정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라 사실 몸 전체에 일상 전체에 사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어떤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관계를 맺을 때는 우리의 몸을 사용합니다. 그죠?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개인과 개인의 이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의 몸을 통하여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생명을 존중하며 우리 가까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했습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 선한 행동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또 대면하고 세상과 관계 맺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또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또 내가 속한 세상 가운데서 나의 가까운 이웃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